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긴 연휴였습니다. 올해도 고향 다녀오는 길에 또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옛날에 고향 다녀올 때 17시간 걸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임대식 장로님은 25시간 걸린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죠. 예, 요즘은 길도 많이 좋아지고 또 내비게이션도 생겨서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안 막히는 길을 또 가르쳐 주기 때문에 쉽게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또할 때는 물어 갔던 때가 많습니다. 그죠? 표지판도 안 보이고 모를 때는 내려서 어디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묻죠. 그러면 친절한 사람은 어떻게 가라고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얄미운 사람은 골탕 먹인다고 일부러 또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잘 모르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는 분이 있어요. 제일 곤란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물어보세요. 이런. 참 곤란하죠. 네. 우리 인생 길도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마음이 힘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이 돌보신다 말은요. 찾아와서 도와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쉬운 말하면 심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해서 고치게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심방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이 양들을 위해서 세우신 목자들도 심방합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사랑방직이나 또 교사들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을 찾도록 심방합니다. 성령님도 심방하시고 또 목자들도 심방하는데 마귀도 심방을 해요. 마귀도. 그럼 마귀는 왜 심방하느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바른 길을 찾도록 심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려고 심방해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넣어주려고 심방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심방하는 겁니다. 오늘 마귀의 심방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심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번에 걸쳐 심방하고 세 번에 걸쳐서 공격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런 유혹입니다. 자, 왜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마귀가 유혹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박 3일만 금식해도 집안에 있는 음식은 물론 이웃집에 무슨 요리하는 데까지 알수 있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했으니 온 동네에 뭐 음식 냄새가 다날 겁니다. 그죠?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먹는 문제겠죠, 그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달려든 겁니다. 즉,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뭘 묻느냐 하면, 네가 40일 굶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는 문제가 아니냐, 먹는 문제. 너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문제고,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먹는 문제다. 여러분, 아이들 왜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좋은 대학 간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가게 하려고. 좋은 직장이 어떤 것이 좋은 직장입니까? 월급 많이 주고 오래 일하는데, 소위 말하는 철밥통 아닙니까? 그죠?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추석에 사람들 만나면 네 월급이 얼만데, 연봉이 얼만데, 네 땅이 몇 평인데, 집이 몇 채인데 물어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야 행복한 인생이다. 돈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도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먹고 입고 자고 할 게 의식주가 풍성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네가 굶어 보니까 알지 않겠느냐? 네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늘 관심은 먹는 문제였어요. 왜 광야에서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목축업을 할 수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채우셨습니다. 뭐로 채우셨죠? 예, 만나를 통해서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만나를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하지 않았지만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 40년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셨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먹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병든 자는 고치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의 신 사명대로 살 것이지 백성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를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셔야 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는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즉 예수님의 사명, 백성들의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껏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듯이 우리도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새도 돌보시고 들판에 들꽃도 입히시듯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본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또 예수님은 들판에서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다른 밭에서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을 때 예수님 허용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경우 대화할 때 식사 자리에서 대화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먹거리를 무시한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돈의 문제, 먹거리 문제, 양식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먹거리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돌보신다.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돈이 많은 게 아니다. 먹거리가 풍성한 게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그게 성공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이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도 행복하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그죠? 매일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든 새벽 기도든 큐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사랑방이 중요하지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고 그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 가면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주에 한 연세 많은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교회 근처에 사신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보니까 새벽 기도를 늘 나오지 않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 집 앞 텃밭에 고추 농사를 하는데 새벽마다 고추밭에 가서 농사 짓는다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서 물 주고 풀 뽑고 이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은 밤에 몰래 가서 그 권사님 밭에 심겨진 고추나무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고 권사님이 고추밭에 가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추 모종을 사다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고추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돌봤는데 한 그루도 남김없이 뽑혀가지고 햇빛에 바짝 말라 죽은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일로 인해서 알아 누웠습니다. 자식같이 키우는 고추나무가 다 죽었으니 자식이 죽은 것처럼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고 말 그대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는지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겠습니다. 그놈 때문에 분해서 심장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했습니다. 권사님, 사실은 제가 권사님 밭을 망가뜨렸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기가 막히고 막혀서 어쩔 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권사님, 조금 아까 권사님이 죽어가는 고추나무가 자식 같아서 심장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하셨지요. 예. 권사님이 교회 나오신 지 37년 되셨고 권사 되신 지가 15년 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추나무가 죽었을 때는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슬퍼하거나 분노한 적은 평생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젊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까지 고추밭이 뭐라고 하시면서 물었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권사님은 고추밭에 대한 미련을 딱 끊어버리고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온 지 딱 3일째 되는 날에 세 가족 한 분이 이 권사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족이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상해가지고 세 가족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오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자 그 세 가족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 고추밭 바로 옆이 저희 고추밭입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저희 고추밭 다 뽑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고추밭의 미련을 끊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11명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고추 농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추 농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추 농사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알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혹,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마귀에게 허용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허용된 이 세상 인류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건데, 무시당하고 경멸당할 텐데, 저주받을 건데, 왜 억울하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네가 구원하려고 하는 인류 내가 다 줄 테니까, 인류를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즉 마귀에게 절하면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에게 절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귀에게 절한다는 말은 마귀에게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방법, 마귀의 지시, 마귀의 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의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뭐로 유혹했습니까?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그죠? 거짓말. 먹어도 괜찮다.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와 같이 마귀가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가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교만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항상 옳다. 내가 가장 똑똑하다. 내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잘났다. 내가 가장 힘이 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허영심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허영심이죠. 허영심. 이것 말고도 폭력이나 음란 이런 게 있죠. 이와 같이 마귀는 거짓말이나 교만이나 허영심 등을 이용해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즉 아담이 뱀이 하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했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라도 인류를 구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교만을 넣어주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허영심을 넣어주고, 심지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음행을 사용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정치 철학가였던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좋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입니다. 끝이 좋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든 폭력을 쓰든 음행을 쓰든 인류를 구원하기만 되지 않느냐? 이게 마귀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답변을 봅시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거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폭력이나 위협이나 협박이나 음란을 사용하기보다도 예수는 오직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버림받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마귀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가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결과가 빨리 온다, 이런 명목으로 우리들에게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많죠. 그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 끝이 좋으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한다, 전도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교만함이 들어요. 교만함이. 내가 최고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그 속에는 허영심이 있네. 허영심이. 이걸 통해서 내가 전도나 선교나 뭐 찬양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랑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을 쓰는 사람은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전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선교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마귀의 방법인 교만함,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내 판단은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건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마귀에게 절합니다. 전도하면서 마귀에게 절해요. 찬양하면서 마귀에 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죠?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으십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는데 온갖 좋은 짐승 바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사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헛된 제사다. 왜요? 그의 사울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만한 마귀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 우리의 삶이 마귀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교만하게 살고 허영심에 살고 음란하게 살고 폭력적인 삶, 거짓과 위선에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정한 예배요, 헛된 예배요, 마귀에게 절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마귀에게 절하지는 안 됩니다. 절서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희생시키는 그런 가장들이 있지요. 배우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잘 되면 됩니까? 회사가 부흥하고 회사가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까? 탈세하고 부정한 청탁하고 뇌물 주고받고 불공정 거래하고 과도한 갑질하고 임금 체불한다면 이건 마귀에게 절하는 방식이에요. 마귀의 방식이죠. 마귀의 방식으로 회사가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포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마귀의 방식을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허영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방식은 단호히 거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높이가 한 해발 760m쯤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죠?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도시 3면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3면이 서쪽과 동쪽과 남쪽이 다 절벽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많이 메꾸어졌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 서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성전만큼 높고 또 그 밑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 실은 말하면 육산 빌딩점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보라는 겁니다. 뛰어내려보라.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정말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으면 한번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산다고, 네가 내 말 따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시험해봐라. 네가 사람들한테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도와주고 책임져 주실지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 과연 너를 도와주시겠느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살면 내 혼자 인생에 낙오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도와줄지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답변을 봅시다.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 그래서 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까?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늘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한때는 마사라는 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반석에서 물이 한번 나오게 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시험하지 마라. 뭐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어서 시험하고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외로워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유혹에 시달립니다. 의심이 되지요. 과연 이렇게 될까?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닐까?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죠? 의심이 불안이 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사업이 성공할까? 병이 나을까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정도는 하더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방언을 주시면 하나님 계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 음성을 들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겠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보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어워서 의심하고 시험할 뿐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제가 같이 북한 선교하는 목사님 중에 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0년 전에, 20년이니까 1996년, 7년경에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죠? 예, IMF가 터져가지고 아주 어려울 때 성전 건축을 하신 거예요. 한때는 밀린 공사비하고 자재비 때문에 교회가 부도나기 직전이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8천만 원이 현금이 사흘 만에 안 들어오면 교회가 부도나게 될 공중분해 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사흘 만에 8천만 원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은행에 갔더니 메꿔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사 중이고 부도 직전이고 또 IMF 때니까 망하는 교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친척, 친구, 동문 다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 빌릴 데가 없어요. 혹시나 해서 대학 동문 주소록을 보면서 은행 관계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자기 동기 중에 은행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동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은행의 은행장이 자기 선배니까 자기 선배한테 부탁을 해서 은행장한테 얘기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로 은행장을 만났답니다. 때마침 그 은행장이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을 다 얘기하니까 안수집사님이 저도 목사님 안수집사니까 제가 은행장이 하니까 책임지고 제가 도우겠습니다. 이럴 때 도우라고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일 교회에서 필요한 만큼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은행장이 약속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큰 대자로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야, 이제 됐다.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부도날까봐 공중분해될까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은행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큰 대자로 누워서 잠을 꿀꿀 잘 잤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은행 통폐합이 이루어졌죠. 그 은행도 통폐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 약속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3천만 원 준다 그랬는데 8천만 원 준다 그랬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 집에 교회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엉엉 울었답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집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당 짓겠다는데 그까지 돈도 마련해 주지 못합니까? 은행 통폐합하려면 하루만 더 연기하시지 그 하루도 연기 못하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안 도와주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무능력하고 무관심하다고 원망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당했다고 왜 나를 원망하느냐? 너를 실망시킨 것은 사람이고 은행장인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아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게 너무 부끄럽더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친구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교회가 부도 직전이라는 얘기를 듣고 친구 목사 교인들이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보내왔는데 약간 더 많은 액수를 보내왔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마귀가 떠났다는 얘기는 또 온다는 얘기죠.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심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이 최고다. 먹는 게 최고다. 먹고 살아야 된다. 물질주의로. 돈이 많아야 성공하는 거고 행복한 인생이다.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신 사명 감당하며 살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결과가 쉽게 온다고 유혹할 겁니다. 그죠?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때로는 허영심과 교만하게 일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도 40일 주리 씻을 때 마귀가 심방 왔듯이 우리도 약할 때 마귀가 심방 옵니다. 피곤할 때, 지쳤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낙심했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배신당했을 때, 거절감 느낄 때 마귀가 심방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보니까 마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도 마귀가 심방 왔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도 마귀가 심방 옵니다. 마귀는 365일 24시간 가리지 않고 심방 온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